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괴롭혔던 대공황 시기를 다룬 영화 소개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973년에 공개된 영화 북쪽의 황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2차 세계대전 때로 내려오는데요. 거장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해 지난 1998년에 공개한 걸작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장중한 음악을 깔고 태양빛을 받으며 펄럭이는 거대한 성조기를 비추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이어 백발의 노인 한 명이 묘지로 향하는 길을 터벅터벅 걷는 모습이 나온다. 이 노인의 뒤로는 부인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따른다. 이곳은 1944년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숨진 미군 병사들이 묻힌 곳이다. 그리고 영화 속 노인은 미군 101 공수여단 소속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언이다. 수많은 군인이 묻힌 묘지 안으로 들어서자 라이언 옹의 눈빛이 흔들린다. 군인 묘지에는 미국 성조기와 프랑스 국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그런데 어느 묘소 앞에 다다른 라이언 옹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그 순간 카메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라이언의 눈동자를 확대해서 비추고 이어 장면이 바뀌면서 미 해군 상륙정이 험한 파도를 가르면서 전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때는 1944년 6월 6일. 장소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 미군 병사들을 태운 해군 상륙정이 바다를 헤치고 해변으로 접근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상륙정 대열 가운데 하나에 육군 제2 레인저 부대 소속 존 H. 밀러 대위가 이끄는 중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향하던 지역은 연합군이 오마하 해변 도그 그린 섹터로 분류한 지역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밀러데이의 레인저 중대가 수행하는 작전이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가르는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이 어떤 배경에서 계획되고 감행됐는지 작가인 프랭크 워커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Well, just prior to that, we had been in tent camps called staging areas.
1941년부터 소련이 독일군 주력 부대와 어려운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소련은 미국과 영국 측에 프랑스 쪽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 요구를 들어주길 주저하면서 이 서부 전선에서는 한동안 소강 상태가 계속됐죠. 그러다가 1943년 11월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가 테헤란에서 만나 서부전선,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상륙작전을 벌이기로 합의합니다. 그 결과 1944년 6월 6일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미 1군과 영국 2군 그리고 캐나다 1군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게 되죠.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작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작전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작가 프랭크 워커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상륙 당일 미리 수송기 약 2,300대와 수많은 글라이더를 써서 공수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항공기와 배를 동원해서 7개 사단 병력을 상륙시켰죠. D-Day라고 불리는 6월 6일부터 7월 2일까지 인원 100만 명, 물자 57만 톤, 그리고 각종 차량 17만 대가 상륙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마침내 해변에 닿은 상륙정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해변 위에 단단하게 마련된 진지에서 적이 쏘아대는 기관총탄이 무수하게 쏟아진다. 미군들은 빗발치는 총탄 세례 속에서 해변에 내리기도 전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다. 유행이 상륙정에서 무사하게 내렸어도 빗발같이 쏟아지는 총탄과 포탄 속에서 많은 미군이 속속 목숨을 잃는다.
포탄에 찍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내장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밀러 대위는 중대원들을 이끌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진할수록 독일군의 반격은 거세졌고 그러면서 밀러 대위의 부하들은 하나 둘씩 죽어나갔습니다. 아비뷰안의 현장에서 밀러 대위의 레인저 중대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 드디어 해변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마침내 독일군 참호와 진지에 가까이 간 미군들은 독일군을 물리치고 오마하 해변을 자강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만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미군은 마침내 해안을 점령한다. 그 와중에 일부 병사들은 전우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항복하는 독일군을 사살하기도 한다.
상륙군이 오마하 해변을 점령했지만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이곳에서 희생됐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프랭크 워커 씨는 이곳에서 미군 사상자가 약 2천 명 정도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애초 예상보다 인명피해가 적게 났습니다. 유타 해안에 상륙한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가 전사했죠. 하지만 오마하 해변에서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이곳에서는 독일군의 저항이 거세서 약 2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고 처음 3주 동안 연합군 인명피해가 전사 약 9천 명, 부상자 약 5만 명이 나왔고요. 독일군 포로가 약 4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영화 촬영기는 오마하 해변을 따라 전사한 군인들을 비춘다. 이어 화면은 장비에 S.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전사자를 확대해서 보여준다.
Dear Mr. Brian Boyd, no doubt by now you have received full information about the untimely death of your son.
No words of mine can ever relieve the grief.
이어 화면은 넓은 사무실에서 사무요원들이 타자기로 편지를 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전사자 가족들에게 보낼 통지서를 작성하던 한 여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 여직원은 여기저기서 찾은 전사 통지서 세 장을 들고 황급히 상관에게 뛰어간다.
Colonel, I've got something you should know about.
Yes.
These two men died in Normandy. This one at Omaha Beach.
Sean Ryan.
This man at Utah.
Peter Ryan.
This man was killed last week in New Guinea.
Daniel Ryan.
세 장의 통지서는 라이언 형제 세 명이 모두 전사했음을 알리는 문건이었습니다. 션 라이언은 오마하 해변에서 피터 라이언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유타 해변, 그리고 대니얼 라이언은 태평양 뉴기니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That's not all. There's a fourth brother, the youngest. He parachuted in with the 101st.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이 101 공수여당 소속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후방으로 침투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일 막내 제임스까지 죽으면 라이언 형제의 가족은 아들 4명을 모두 전장에서 잃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형제 4명이 모두 전장에 갔는데 제임스 라이언의 형 3명이 전사했고요. 막내 제임스는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라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조지 C. 마셜 합참의장에게 보고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마셜 합참의장은 구조대를 조직해서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이 바로 영화 제목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셜 합참의장의 명령에 따라 메일러데이가 이끄는 레인저 분대가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적진으로 뛰어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